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이스라엘 맞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기가 한국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나 예루살렘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꿈은 아니죠? 우리 형제자매들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같이 왔으면 좋은데 저 혼자 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목사님 오시는 일정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저들이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나도 부족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참 미비하고 부족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당신이 준비한 세계로 또 당신이 뜻하신 세계로 또 당신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에서의 성경에도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잔치에 그 와스디가 정말 곱고 아리따운데 그 방백들에게 왕비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위한 분열을 위한 잔치를 하느라고 자기도 자기를 위한 잔치하느라고 분주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가 있다. 이번에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면 내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더라.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마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마다들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누린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밭에서 돌아오는데 저 멀리 집에서 들려오는 그 풍류 소리가 마다들의 마음을 좀 거슬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지? 누구를 위한 잔치지? 이 음악 소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지? 지금 집안에 이런 풍류 소리가 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웬 말이지? 그리고 다가오는데 한 종놈이 다가와서 큰 도련님 빨리 들어가시죠.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하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리가 마음을 팍 상하게 하더라고요. 뭐가 어째고 어째? 아버지의 살림을 창귀와 함께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고. 이 마다들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얼마나 좋으냐. 난 너무 기쁘다. 근데 마다들이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던 그 마다들인데도 아버지가 권하는 이야기 안 듣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이 말 한마디도 못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그 이야기도 못 듣는 마다들 주제에 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위하고 뭐 이렇게 희생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지금 들리는 이야기 못 듣는데 한번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베드로가 내 앞에 있으면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죽는 건 나중 일이고 에? 지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못 들으면서 뭘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냐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속고 사는 거죠. 지금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 나중에는 놔두고라도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반응하고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들은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혼날 때가 바로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한참 이야기하시고 자 여러분 이야기 보세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방향을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 얘기 들은 채만 재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깨달은 이야기 자기 주장을 쭉 내 자네들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느냐. 어느 날 사역자 모임 가지면서 목사님이 한 사역자님 물었어요.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 예, 제가요. 정말 요즘 너무너무 악한 나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참 이런 악한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 모습을 왜 잊고 살았을까?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자네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 아 그러니까요 목사님요 제가요 요즘요 진짜 내 모습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여튼 자네들은 대화가 안 돼. 자네 지금 어디 사느냐고 내가 묻잖아. 응? 어느 교회에 에? 제가 어느 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번에 저희도 이제 제가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CLF 모임을 가졌는데 CLF 모임을 갔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이면 이제 모이는데 우리 분위기에 이제 마음이 젖어들어가지고 말씀 다 마치면 이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분씩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나와서 말씀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딱 이제 있으니 들어가니까 옆에 있던 CLF 목사님이 아니 오늘 들은 말씀에 반응하라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LF의 한 6개 교단 목사님들 한 15명 정도 평균 매주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분위기에 이제 우리 가족처럼 딱 되니까 처음 오신 목사님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 인사하라 그러면 자기 깨달은 거 자기 나름대로 막 열변을 토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처음 오신 목사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긴 CLF예요. CLF는 자기 주장하고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CLF 목사님들 막 딱 한마디씩 혼을 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곤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마다들이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로 주 내게 주어서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창귀와 함께 아버지 살림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그 얘기들. 이거 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명을 어김이 없이 따랐던 사람이 지금 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권하는 이야기는 왜 못 들을까?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겨왔던 그 아들이지만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버지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몇 마디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생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창세기 6장 5절 안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으세요? 목사님 마음을 팍 꺾으시더라고. 내가 창세기 6장 5절 안 믿었네요. 성경 이렇게 두꺼워도 창세기 6장 5절 한 구절만 믿으면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꺾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믿으면. 평상시 잘 따르고 잘 듣고 교회에서 충성 잘하고 순종 잘하고 정말 자신을 불살라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마음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는 조 목사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난 길이 없어서 은혜 입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이렇게 나를 내칠 수 있지.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도 만난 자는 길이 없지요. 강도 만난 자는 쓰러져서 의식도 없지요.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을 때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정신이 말짱하다면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할 때 너 내 손에 손만 대봐 너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죽일 거예요? 온갖 악독이 다 나올 거예요. 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발로 차고 난리가 날 거예요. 침을 뱉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 같은 인간 도움 안 받아. 강도 만난 자가 급한 죽게 돼서 의식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상태가 너무너무 복된 것 같아. 아멘. 그때 거기 찾아오잖아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결국 마다들이 아버지 마음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결국 자기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다가 인정을 못 받고 세움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를 거스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지막 떠날 때 기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더라니까요. 얘야, 너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맏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그 이야기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며. 뭐라고요? 아버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언제요? 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 언제 주셨는데요? 야, 내가 처음부터 내 것 다 네 거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들로 산 게 아니에요. 품꾼으로 산 거더라고. 그러니까 대가를 기다렸죠.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아버지께 다 내 거였어요? 그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을 굳게 닫고 그렇게 살았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이 꿇려져서 돌이켜졌다면 그 다음 성경이 좀 길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15장이 좀 길어졌을 것 같아요. 야,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제가 거창에 있을 때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마당에서 주일날 오후나 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뛰어놀 때 보면 그 저는 경상도 말투 별로 싫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라도 사투리 좋아하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전라도 그 경상도에서 살았는데 거창에서 저 그 경상도 말투 그렇게 구수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 5살, 6살, 7살 그 아이들이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뒤쫓아다니면서 행님아! 행님아! 하고 이제 아니 그 조그만 녀석들이 행님아!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맏아들이 이제 집으로 아버지와 함께 돌아왔을 때 동생이 행님아! 형님 내가 정말 악했어요. 아버지는 다 당진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맏아들도 이제 탕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동생. 나는 너보다 더 악해. 난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위한다고 한평생 살았는데 아버지 위하는 게 아니더라.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있잖아. 너 정말로 돌아오는 거 너 싫었어. 너를 위해 뭐 송아지 잡고 야 진짜 내가 막 피가 거꾸로 섰더라 야. 근데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더라. 그러면서 그날 저녁 당자하고 맏아들하고 이제 둘째 아들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서로 끌어안고 교제를 나눴다면 아마 밤을 세워서 교제를 나누면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죠?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하루하루 지냈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면 사역 못하게 되고 형제로 내려가서 그 쓰레기더미에서 또 노가다 가가지고 막 그렇게 형제로 지낼 때를 생각해 보면 야 이런 날이 내 생애 속에 있구나. 하나님 이런 날도 주시는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하고 화상통화하는데 어이 내가 대전 갔는데 조균이가 도망가고 없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오시게 된 것도 기쁘시지만 야 조균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그렇게 기쁘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저녁 먹고 운동 삼아서, 야, 여기 이스라엘 왔는데, 어느 나라 가든지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곳이 없어요. 하여튼 코트디부아르에, 예, 캠프하면서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만큼 어려우랴 싶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도 있고 한데 다들 뭐라 하시냐면 우리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야 안 됩니까? 그래서 다들 그래.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녁 먹고 갔는데 딱 운동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면 딱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두 번 다녀오니까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안내해서 갔어요. 네, 통곡의 벽 가이드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가가지고는 또 이제 아 수요일 날은 거기서 아예 예배를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다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 왔고요. 어제는 가가지고 아, 많이 춥긴 춥대요. 근데 어제 안식일이라 그런지 막 구름대 같은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새까만 모자에 여우털 모자에다가 하여튼 막 긴 그 검정 망토에다가 하여튼 웬 유령들이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쫙 장사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쪽 한쪽에서부터 조금씩 빠지길래 우리 저기 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국회의원을 만난다.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고 안심할 수가 없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건 너무 확실해요. 확실한데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개봉박도 하고 나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곳에 와서 그 통곡의 벽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다녀오는데 엊그제 추워서 이제 못 갔고 비가 와서 제 마음에 뭐가 생각되느냐면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겠다. 우리 장준 선교사님이 이성 목사님 2000년 전에 그때 모양 그때 문양 그때 분위기 그때 색상 다 그대로 최대한 가깝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 도로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와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통곡의 벽 앞에 딱 갔는데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벽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곳을 걸으시고 이곳을 지나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소경도 만나시고 또 저뚝발이도 만나시고 또 가늠중에 잡힌 여자도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됐더라는 거죠.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기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걷는 곳, 내가 발길이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똑같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주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아멘. 야,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퍽 차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그리고 어제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네. 다 쫓겨나갔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 그죠? 그 장사진을 이루던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저희들 막 그 둘러앉아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 기도했거든요.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다 떠나가고 없더라고. 확실히 기도 이력이 있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작년에 이스라엘을 이제 오게 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느냐 하면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랍비를 만나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여기에 새 언약이 나오잖아.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시더라. 새 언약은 이전에 세운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저 사람들은 옛 언약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다. 며칠 전에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제바온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 때부터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했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저희들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십시오. 이 교회는 당신 교회입니다. 한 시간을 해도 좋고 두 시간을 해줘도 좋고 설교를 해도 좋고 훈련을 시켜도 좋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이제 테라비브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교회 중에 숫자가 가장 많은 가장 큰 교회라 하더라. 200명 모인다 하더라. 여기 예루살렘에는 이제 50명이 모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전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가자 그리 전화를 했더니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말씀 전하기로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나 전화 왔다 갔다.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 날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꼭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제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좀 가까운 게 있어요. 한국에서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이 맥쿠리 그 장관이 있어요. 총리 고문 장관인데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박 목사님하고 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타임을 한번 합시다. 내가 토요일 날 15분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딱 만났는데 티셔츠 바람으로 나왔더라고요. 동네 아저씨 모습하고. 뭐 저하고 통역하고 이제 카이스트 다니는 형제 하나하고 양복을 쫙 세 사람 입고 갔는데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면서 자신도 공무원 교육을 15년 동안 했는데 내가 한국을 다 배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산업개혁을 일으키고 싶다. 당신이 그 나라 산업개혁을 일으키려면 마인드의 변화가 와야 된다. 우리 안에 이 마인드 교육이 있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산업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산업 성공적인 산업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50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밖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안 가고 계속 듣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내가 이 마인드 교육 에티오피아 가서 돕고 싶다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시작할 때 돕고 끝날 때 없지만 나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래 이제 일어나면서 꼭 남겨야 될 게 있죠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사진 찍읍시다 와, 거부하는 거예요 복장이 이렇다는 거죠 전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벗겠습니다. 양복 벗고 넥타이 풀고 딱 찍자 그러니까 바로 사진을 찍. 사진을 딱 찍고 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솔직히 사진 찍고 싶지 않았다. 복장이 이래서. 당신이 옷을 딱 벗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진 진짜 마인드의 변화 빠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이제 좀 자꾸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옛 언약에 눌려서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저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이 선포되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예수 안에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곳 베다니에 찾아오셨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자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문제가 되죠. 형편도 문제가 되죠. 말 한마디에도 매이죠.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에 매이죠. 형편에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거고 자기 마음 따라 사는 거지. 자, 예수님과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믿으면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내 오라비 살려주려고 오신 거죠.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이제 내 오라비 살 겁니다. 아멘 하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많아요. 아,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멀리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에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르다의 마음이 정말 믿는 거냐,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냐 말이냐, 그거는 실제 상황에 부딪혀보면 알아요. 너 오라비 어디 뒀는데 무덤에요. 돌 옮겨놔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됐어요. 저 포기했어요. 저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는지.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마리아. 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주께서 부르신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또 하는 말이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병에서 낫게 해주실 예수님. 그들은 자기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들 마음에 예수님은 한나 병에서나 낫게 하실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아예 마음에 제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가 저 사랑하는 이의 오라비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었더냐 하시는데 예수님 통분히 여기시다. 통분히. 안식일에 장사진을 이루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몸을 흔들면서 막 울부짖는 그들의 함성,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꼭 지금 저기 계시면 통분히 여기시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안 돼요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형편이 지금 이런데요. 상황이 지금 이런데요. 말은 맞죠. 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겠다. 야, 좀 나 좀 믿어주라. 야, 너 좀 나 좀 믿지 그래. 왜 너 너 생각 믿어? 목사님이 한 번은 최유한 형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최유한 형제가 정갈에 물렸다고 다 죽어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있잖아. 내가 들어봐도 야 죽겠더라 야. 안 되겠던데. 그럼 이제 목사님이 뭐, 아니 목사님 그때 전화 받으시고 어? 요한아 너 온몸에 정갈에 독이 번졌는데 네가 살려면 정갈에 독을 이길 힘이 필요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거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만자 세임을 얻으리라고 했어. 여호와나 하나님을 바라봐. 여호와를 악망해. 그럼 하나님 너 도우실 거야. 세임을 주실 거야. 그때 그렇게 교제 안 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니? 야 이 사람아 내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목사님 마음에서 야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지만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은 당신 마음 짓밟아버리고 당신 마음 그냥 뭉개버리고 말씀을 믿으신 거예요. 야, 내 마음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세임을 얻으리니 하셨잖아. 여호와나 하나님 악망해.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세임 주실 거야. 그러면 정갈에도 이길 수 있어. 살아 안 죽어. 근데 그 믿음대로 딱 살아나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마르다야 네가 보는 형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 썩은 냄새가 나? 괜찮아. 죽은 나흘 됐어? 그것도 괜찮아. 네가 볼 때 문제지. 나에겐 문제 안 돼. 죽은 지 1년 됐어도 문제 안 돼. 해골 바가지만 남아있어도 문제 안 돼. 주님이시면 능히 살리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마르다 마음에 믿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 마르다 마음에 믿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마르다 마음에 믿는 예수님은 자기 생각 속의 예수님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요. 실제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인데 오늘 그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들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 거구나. 아멘. 네. 여호수아 1장에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네게 주겠고 그랬는데 주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이 땅을 밟고 지나가시면 이 땅이 변하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아웃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누가 돌을 옮겨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그 음성을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절대 거기 반응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그런다고 뭐가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돌 옮겨놓는들 뭐가 바뀌는데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마르다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러 오셨지만 나사로를 살려주러 오실 예수님을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해주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 있는데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 생각이 안 맞지만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버려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없었고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시려면 마르다의 마음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먼저 살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더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오늘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삶 속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불가능하지만 주님으로 부딪혔을 때 주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도 아니요, 여러분의 성실함도 아니요, 인간의 잘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믿어줄래? 내가 이스라엘을 일할게.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준비해 줄게. 너는 그냥 잔치상 차려놓으면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돼.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이곳에 베풀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잔치상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만 있어요? 그 주님을 믿고 부딪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준비해 놓으셨네. 이야, 기가 막힌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테라비브에 목사님 오시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그 목사님 교회 200명 나온다는데 이 홀만큼 이거보다 좁죠? 예? 이 정도 해요? 이 정도 200명 들어오고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200명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오늘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딱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정중앙에 또 기둥까지 있어요. 야, 여기서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들이 좀 그렇겠다.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좀 구했는데 400석 강당이 테라비브에서 가장 큰 강당 그리고 음악 콘서트장인데 가장 좋은 곳이래요. 그곳을 저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인이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 따라 들어가서 강당 둘러보시기만 하시고 우리 이름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렴하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은 문을 안 열어줄 겁니다. 근데 그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래요. 그 안에서는 아, 그 날짜 안 된다는데요. 그 날짜 그날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딱 서 있는 전화를 어디를 하고 하더니 됩니다. 메일 넣어놨습니다. 이제 연락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알아서 일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당신들 가족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오면 오십시오. 그래서 저도 화답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저희들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족이 생겨서 어제 또 온드라스 대사님 만났는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2018년도에 CLF 한국에 참석하셔가지고 저하고 상담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는지 또 하여튼 그 어디입니까? 온두라스의 이용준 선교사. 그 이용준 선교사 부부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영민 선교사 같이 갔는데 그 친척이라고 막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이용준 그 선교사 사모가 아이 낳을 때 옆에 사모님 있었대요. 그 아이 낳을 때 같이 있어줬는데 그 애기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막 그러시길래 또 내 손자 자랑 좀 했죠. 하나님이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매일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다 물들이게 하실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내가 볼 때 문제고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준비가 다 돼 있고 하나님 일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2000년 전에 이 길을 걷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치고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보고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제 그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광인 줄 아십시오.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참 어떻게 저희들이 이 못난 참 비천한 것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교회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식일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꿈만 같고 꿈을 꾸는 것 같고 한번 꼬집어 볼까요? 이제 내 눈에 비춰지는 형편은 죽으니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형편이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 여러분 마음 따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나도 실수해도 허물이 많아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 복음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못나고 부정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해놓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전에 내 생각을 따라가던 그 길의 결과는 저주고 멸망이었는데 이제 교회 보냄을 받아서 왔을 때 또 종의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는 세계 중요하지 않아, 종의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세계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깝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전부 이제 그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정세가 국제정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행사를 다 취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주님이 한 부분 한 부분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마지막 목사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수고로, 당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그 애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뻐하셔서 또 이스라엘 땅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앞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재판을 하고 대법원까지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변호를 했던 변호사님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변호를 잘해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종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무 조건 없는 자들인데 다만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또 종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종의 믿음을 따라 이곳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저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관광객 발길이 끊어졌는데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되고 또 자유롭게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이 되면서 첫 번째 대규모 관광단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200여 명 가까운 대규모 관광단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을 주관하는 에이전트들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문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서서 관광청 장관을 만나게 하려고 주선하고 있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믿었고 형편을 믿었고 내 눈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